마태복음 5장 7절 한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산상수훈 다섯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 애통함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자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슬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대방의 애통함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애통함을 공감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그 애통한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이 애쓰고 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보다는 애통함보다는 자비라고 하는 내용이 더 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에 친히 나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구원 얻은 백성은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이 받은 그 자비한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자비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긍휼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제 덧붙이죠.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왕 앞에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쯤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성인이 일하고 받는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은 한 사람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왕 앞에 서서 갚을 수 없는 자리에 섰는데 왕이 빚진 자와 그 아내와 자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구할 것은 왕이 드러내 주실 자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데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 사람이 변제할 수 있는 만치의 액수입니다. 갚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도 자기가 갚겠다, 한 번만 기다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듣지 않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라라고 하고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일을 왕이 듣고 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불러와서 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에게 그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백성은 그 입은 은혜의 내용들이 자기 안에만 담겨져 있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가 긍휼의 모양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에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면 곁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공유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들을 다 씻어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죄 없는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받고 자기 안에만 머물려 두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 그 아버지가 드러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세상 앞에, 이웃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예화와 연결하여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는 자비를 입은 자답게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귀합니다. 예수님의 예화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사실은 엄중한 경고가 이 마지막 말씀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횟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용서하는 그 횟수는 세 번까지가 최대로 해주는 용서이죠.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고 세 번까지 용서했는데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상대방의 잘못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훨씬 더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용서는 횟수에 관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횟수를 세워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리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나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같은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누구에게 제일 큰 유익이 있는가 하면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여해지고 풍족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을 때까지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쓰러져 거반 죽게 되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간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에 따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앙숙관계, 마치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했죠. 말도 함께 하지 않고 뭐 그 동네를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가로질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오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 놓고 주인에게 치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탁하고 가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원수관계, 앙숙관계, 상종 못할 관계는 다 떠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그를 돌보았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유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용서, 내가 할 수 없는 품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각각의 열매를 내가 하나의 훈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에게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모양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신 은혜 받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고백할 때에 그 자비하신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바뀌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이웃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비와 긍휼이 훈련의 모양으로 나오느냐? 물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는 많이 훈련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오랜만에 섰는데 새카매져서 왔죠. 그 교단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뛰학뼈에서 나가서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좀 타고 왔는데요. 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호프만컵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호주 선수 휴잇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미국의 존 삭이라고 하는 두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를 좀 아시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요. 휴잇이 4대5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틸 러브에서 세 번째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아세요? 아시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퍼스트 서비스를 넣는데 심판하고 라인맨이 폴트 아웃으로 불렀습니다. 그 휴잇도 뭐 별 생각 없이 세컨 서비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존삭 선수가 휴잇한테 공 들어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와도 안 들어왔다고 보통 우기게 되는데 안 들어와서 다 콜이 됐고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상대 선수한테 야, 공 들어왔어. 어? 들어갔어?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왔어. 비디오 판독 신청해봐. 그러니까 휴잇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들어왔어. 비디오 판독 신청해봐. 그러니까 휴잇이 망설이다가, 그럼 네 말대로 비디오 판독 한번 신청해볼게.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요. 이제 이 대화가 관중들이 이제 웃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프로들 시합은 살벌합니다. 게임이 끝나면 서로 격려하고 헤어지지만 그 안에서는 전쟁터예요. 적하고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이 공이 들어왔다 그러고 비디오 판독 해보라고 그러고 그래 난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심판한테 이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고 관중들은 그 상황이 재미있어서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와 박수 치고 다 웃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기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서고 있던 존삭 선수가 그냥 2대0으로 집니다. 그래서 휴잇이 이기는 시합으로 끝나요. 이제 사람들은 뭐 스포츠맨십이다, 정정당당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무엇에 있었는가 하면 그 존삭 선수가 너 공 들어왔어, 비디오 판독 신청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싱글벙글 웃어요. 자기가 이렇게 아주 한참 이기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공 들어왔어 이제 다시 해봐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대단히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시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때로는 우리가 정당한 것, 잘하는 것,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재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죠. 울릴 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 어디선가 울리면 모두가 쳐다보죠. 고개를 다 돌려요. 저 뒤에서 나오면 앞에 계신 분이 다 뒤를 쳐다봐요. 누구 핸드폰이 울렸는가. 그 쳐다보는 건 뭐죠? 뭐 한 거예요? 예배에 들어오면서 안 꾸고. 그 시선이죠. 깜빡할 수 있습니다. 안 꾸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껐는데 요즘 제품이 별로 안 좋아서 지 혼자 켜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울릴 수 있죠. 예.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핸드폰 소리가 어디서 나면 고개 안 돌리기. 예. 그리고 마음으로 이것만 원하면 돼요. 제발 빨리 꺼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울리신 분은 너무 미안해 하지 말고 꺼주시면 되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일본하고 파라과이가 시합을 하게 됐는데 무승부였습니다. 승부 차이까지 갔죠. 그때 3번 키카로 나온 일본 선수 고마노라고 하는 선수가 공을 찼는데 크로스바 맞고 노골이 됩니다. 그걸로 이제 일본이 졌습니다. 욕 많이 얻어먹었죠, 그 선수가.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우리가 원정 월드컵에서 1승을 챙길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만호 선수라는 사람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선수인지. 대단히 성실한 평이 나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평소 해오던 대로 성실하게 시합에 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쳤는데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비난하고 너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모든 짐들을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데 안 그러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운동 경기에서 많이 배웁니다. 어떤 시합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지게 되면 동료들은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동료들은 뭐라고 안 해요. 가서 위로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잊어.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하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오늘은 이 선수가 실축을 했지만 내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할 때마다 비난하고 나무라고 손가락질 하면은 남아서 그 책임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싸 안아야죠. 그래야 그 선수가 상처를 받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나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안 알아요. 동료 아무도. 축구 잘 못하고 테니스 잘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떠드는 거죠. 예.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자비한 마음을 품는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긍휼과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녹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과 같이 누가 이웃이냐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비를 베푼 자로 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확인받은 내용들이 제일 크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자비와 긍휼의 근거에서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통로로 또 내용으로 삼고 계시다,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과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되든 남다른 사람이 되든 무언가 다른 사람, 먼저 보시면 인사하시고 길 가다 쓰레기 있으면 주우시고 택시 타고 잔돈이 좀 남으면 기사 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감싸 안아주는 말하고 이해하는 말하고, 그것이 도덕률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마땅히 드러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업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용납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 드러난다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 대단히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드러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려고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을 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즐거워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 기뻐야 하고. 그래서 제가 얼굴 타고 왔으면, 아, 목사님께서 놀다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아, 예, 테니스 대회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승했는데 올해는 준우승밖에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자랑했습니다. 네. 그 일을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렇게 분명하고 복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참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멸망하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치 처음부터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힘을 내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세상 앞에, 이웃 앞에 증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어서 도덕률로 매이는 그러한 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니 우리도 자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 즐겁게 부요하고 넉넉하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